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이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우려 사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군사활동입니다. 앞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되도록 빨리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TPP 탈퇴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TPP를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분쟁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 설맞이 축하 행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 새 행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양국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높이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분쟁을 관리 통제하고 중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증진시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하나의 중국 원칙의 변화를 추진하는 듯한 발언으로 중국 정부와 긴장 상태를 빚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어제 에스토니아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러시아 제재 해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가능성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 수용을 일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처음 서명할 것이라고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난민 유입을 4개월간 동결하고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인들의 미국 입국을 적어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시리아 내 휴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감시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틀간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의 평화회담이 끝난 뒤 부분적인 시리아 휴전을 지지하고 6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단체들은 휴전 보장을 위한 이 같은 3자 감시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대변인은 이란과 러시아 등이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러시아가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부패도가 더 악화됐다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오늘 발표한 2016 세계 부패지수 보고서에서 지난해 부패 정도가 개선된 나라들보다 악화된 나라들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10으로 집계돼 10년 연속 세계에서 부패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또 남수단과 북한, 시리아도 각각 11에서 13씩을 기록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주민들이 스스로 봉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보다 두 배나 많은 북한산 석탄을 지난달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민중 봉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의 감시 체계가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외부 정보를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양한 매체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안 당국에 잡혀도 미화 2천 달러를 주면 쉽게 풀려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 체계 자체가 부패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이 경제 개혁 성공을 선전하고 있지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간부층도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경제 정책 대신 공포 통치에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실망과 좌절이 팽배한 사회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노예의 삶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make
태전 공사는 재미에만 치우친 정보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봉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한국이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선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데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마당에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공안들의 철거 요구에 생계를 위해 장사를 나온 여성들이 저항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are very small size of, you know, resistance is now taking place which
태전 공사는 북한 내부에서 작은 규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저항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 권력 내부에서의 돌발 사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권력 내부의 감시와 군 체계가 매우 분화돼 있기 때문에 쿠데타와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로 여기기 때문에 등을 돌리기 힘들다는 게 북한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이유가 대만의 핵 보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지 북한 핵 보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 아래 자신들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일부 납치 피해자를 일본에 돌려보냈지만 그 대가로 일본 측이 약속했던 경제 지원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의 현실을 알릴 수 있다면 어디든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관계 조율을 위해 군사 통로가 먼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 일정 등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현재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으로 회담이 성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미한 간 첫 장관급 회동이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왔다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차기 정부와 한국 간 국방장관 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며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되도록 빨리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미국이나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개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은 주로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한 간 협의는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 사태로 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한국 측은 미한 간 조율을 위해 외교와 군사 채널을 동시에 가동했고 군사 채널이 먼저 뚫린 겁니다. 물론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상원 인준을 받은 반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함께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동북아시아를 택한 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동맹정책의 가장 핵심축이 미일동맹이에요. 바퀴가 있으면은 그 바퀴의 그 축이 미일 동맹이고 바퀴 살이 지금 그 한미 동맹. 그럼 결국 미국의 국방부 입장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 핵심이 군사 문제인데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 동맹 관계는 더욱더 굳고히 해를 들어 있잖아요.
이에 따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우선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안이 이례적으로 빠른 게 사실이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공백기 상황에서 원하는 판을 미리 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행보에 필요한 공고한 동맹, 굳건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데 특히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김준영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얘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나가야지 우리 카드를 다 빼줘버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카드가 뭘 선택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대합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이 협상을 위해서 뭐 덜 내주고 많이 받아오는 방식으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당국은 첫 만남부터 껄끄러운 문제를 논의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앞으로 5년 동안 4,300억 달러 증액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국의 국방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11년 제정된 예산 통제법을 폐기하고 2018 회계연도부터 5년간 국방비를 총 4,300억 달러 증액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 이슬람 세력들을 억제하는 한편 필요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가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현대화,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미 동부에 추가로 요격 기지를 만드는 한편 요격체를 개발하고 적의 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는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미국이 핵 현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본격적인 전쟁에 못 미치는 복합전쟁, 회색지대 작전으로 미국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수전 전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해군은 함정의 수를 현재 273척에서 크게 늘리고 해병대는 병력을 확대하며 공군은 최신의 전투기와 일반 전투기를 구매하고 육군은 장비와 병력을 확대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5년간 75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역내 미군 군수품을 확충하고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미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증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예산 통제법 폐기 여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다른 선택권이 없어 서로에게 억지로 매여 있는 관계라고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주고받는 전략적 이해 때문에 엄청난 불만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상호 인질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So in many ways it's a mutual hostage relationship.
차석전은 2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기원을 다룬 자신의 새 저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n't have any love for the regime. They can't stand every time the regime does a nuclear test, China's name gets dragged through the mud. Because everybody blames China when North Korea does something.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중국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면서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북한과 억지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석전은 중국이 자국 내 빈곤 지역보다도 북한을 홀대하고 매우 하찮게 대하지만 북한 역시 유일한 후원국이자 외화 획득원인 중국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나라는 서로에게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 간 관계에 대해 지도자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동맹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r when I worked between President Bush and Noh Myon, I mean this was not a particularly good time in the relationship. But the relationship survived.
차석자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한국 행정부 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관계는 지속됐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차석자는 이날 행사를 마친 뒤 BOA와 만나 북한의 과거 행동 양식을 볼 때 현재 예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We've seen them do this before. So it would not surprise me if they did it again.
오바마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핵실험 등 도발을 저질렀던 북한이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타 또다시 도발을 저질러도 놀랄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차석전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와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한국 기업과 언론,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 political vacuum in South Korea and the crisis, as well as the transi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is really trying to exploit this period and really doing some unprecedented things.
차석전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계획을 분명히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보다 두 배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지난달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5를 채택한 지 두 달도 안 돼 결의를 위반한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200만 톤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5는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중국이 이를 어긴 겁니다. 중국은 석탄 수출 상한선보다 두 배가 많은 200만 톤, 1억 6,8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지난 한 달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91만 톤을 수입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월간 수입량으로는 지난해 3월 234만 톤과 8월 246만 톤을 수입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또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도 13.4%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11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입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중단 조치의 발효일 이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선적된 석탄의 양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일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다만 아직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으나 중단 조치의 발효일 이전 선적된 석탄은 이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몽골의 석유회사가 북한과 진행하던 합작 사업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의 석유회사인 HBOIL은 지난 18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의 합작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영 정유회사인 조선석유개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 지 4년 만입니다. HBOIL은 성명에서 지난 1월 12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조선석유개발회사를 제재했다면서 이 회사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만큼 HBOIL로서는 합작 사업을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성명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BOIL은 이미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북한 내 활동을 임시 중단했었다며 이번 조치로 임시였던 활동 중단이 영구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HBOIL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우호적이고 전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조선석유개발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석유개발회사는 당초 말레이시아 회사인 NHLB가 지분 20%를 보유했었지만 2013년 9월 HBOIL이 500만 달러의 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합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HBOIL은 라선 특구에 있는 조선석유개발회사 소유의 승리정유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 원유를 정제해서 다시 몽골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BOIL은 북한 내 원유 탐사와 탄화수소 개발, 생산에 대한 독점권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의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조선석유개발회사를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HBOIL은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된 대상자와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 등은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재 대상자는 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수해 관련 긴급 구호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했다며 아동 영양 분야의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UN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될까요?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지만 이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위협이 곧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안보 사안은 무엇인가? 지난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마사 라다츠 ABC 방송 기자가 던진 이 질문은 우선순위와 위협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We talk about three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e're not talking about necessarily threats, and you view those quite differently.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 톰 카튼, 공화당 상원의원 등 전현직 고위 당국자 가운데 북한을 우선순위로 거론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비국가 단체,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한 도전, 비효율적 정부 소통 시스템 등 주요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고 스타버리디스 전 사령관은 사이버 공격, 강대국 간의 힘의 정치,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 등의 폭력적 극단주의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위협이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 물망에도 올랐던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북한 문제 등이 왜 우선순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엔 대처 방안이 수립돼 있지만 사이버 위협은 심각성과 준비태세 간극이 너무 커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오를만 하다는 논리입니다.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중국, 테러리스트와 함께 4대 당면 위협으로 꼽히는 북한. 하지만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과제가 곧바로 미국 안보의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 정권 교체기를 거치며 북한이 확실히 정책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는 관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을 매우 높은 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고 북한 문제는 거의 최우선 순위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의 잇단 북한 관련 발언은 그런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트럼프 내각 강요 중 처음으로 상원에서 인준된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은 대북 선제 타격론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적이자 중대한 위협으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을 테러 집단에 준하는 위협 세력으로 꼽았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북한을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을 고려한 변방의 위협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우선순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더욱 활발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입니다.
Well, I think it's changing. If you take a look at what the Joint Chiefs of Staff have said, are the major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put North Korea ahead of ISIS.
코브 전 차관보는 미 합동 참모본부 의장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처한 중대 위협과 관련해 북한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이래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순으로 꼽아왔습니다.
The U.S. is now confronted with simultaneous challenges in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of course violent extremism.
코브 전 차관보는 여기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미본토 타격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건 북한이 우선순위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a priority and that's why they're putting THAAD in there because they knew that the Chinese would not be happy about this.
하지만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 위협이 우선순위로 격상될지 여부에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make that prediction.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격퇴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선순위로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think at least in the first instance, it appears as though, you know, the focus on defeating Islamic State in Syria and Iraq is going to be a very dominant position.
전문가들은 한국과 달리 미국이 느끼는 북한발 위협에 대한 체감 수위는 일상적이고 즉각적이 아니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입니다.
The level of threat for South Korea and for the United States are certainly very, very different.
세이머 조정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지 여부는 김정은의 행동에 달렸다며 이딴 핵과 미사일 시험 혹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이 제기돼야 비로소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it depends in part on what Kim Jong-un does.
미국 정부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에만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그나마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선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 등 현상 유지에 더 무게를 둔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한 건 8년 임기 중 2010년, 2011년, 2013년 세 차례뿐입니다.
The regime in North Korea must know they will only achieve security and prosperity by meeting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무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 핵실험 일주일 만에 국정연설을 하면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 공화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르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오랜 복합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long-standing multi-spectru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북한 문제는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사이버, 돈 세탁, 마약 거래, 인권 유린 등 광범위한 나쁜 행동의 전형으로 미국 정부가 24시간 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급한 사안에 포함된다기보다 정보 측면의 우선순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북한 문제는 국무부 내 전담 관리들이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우선순위라며 육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나 진전이 없어 최우선순위에서 뒤처져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할 경우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로 떠오를 수 있지만 그전까진 오바마 행정부의 동결 제안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기존 대북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at happens, it will greatly alter the U.S. threat perception, and maybe it will make North Korea more a priority. But until that happens,
존 케리 국무장관은 퇴임을 2주 앞둔 지난 5일 남긴 고별 메모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주요 부처 한국 담당 라인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그저 위협이 아니라 시급한 우선순위로 취급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유엔의 심의를 받습니다. 2009년 이후 약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다음 달 6일부터 10일 사이에 북한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예비 심의를 진행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행보고서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북한은 1998년과 2004년, 2009년에 각각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에서 총 16쪽 분량의 80개항에 이르는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 정부의 이른바 꽃제비와 탈북 아동 등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자신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출신 성분,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아동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뿌리 뽑을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아동권리보호법 제정과 12년 의무교육 강령, 장애자 보호법 개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도입한 법률과 그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과 아동의 기본적인 복원과 복지를 위한 계획,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문화활동 등도 소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예비 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에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사항과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에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014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형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소되지 않으면 보복 행동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관련 소식 먼저 보겠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하고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외교 정책에서 인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각을 세우던 미국과 중국의 뭐랄까요, 경제적 충돌 이제 구체화되는 걸까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판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트럭, 버스용 타이어에 대해서 덤핑 판매와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 월요일자로 판정한 걸로 오늘 알려졌는데요.
예.
이 덤핑이라는 것은 특정 수입품 가격이 경쟁 국가나 국내 생산품보다 크게 낮아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 덤핑 판정을 받으면 수입품하고 국내 생산품의 이 가격 차이를 따져서 그만큼을 메꿀 세금을 매깁니다.
예.
미 상무부는요, 중국산 트럭 버스용 타이어의 9에서 22.57%의 덤핑 관세율을 책정했고요.
예.
반덤핑 관세율을 책정했고요. 중국 정부가 이들 타이어 업체에 주는 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율로 38%에서 6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파는 중국산 타이어 값이 뭐 수입 값에 세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부과되는 거니까 가격이 네. 그만큼 비싸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요, 오는 3월 초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상무부가 정한 대로 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가 부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트럭 버스용 타이어는 이 관세만큼 미국 관세에 보증금을 물어야 되는데요.
예.
판매 가격이 크게 뛰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걸로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왕허준 국장이 이 미국 상무부가 지극히 불공평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걸로 오늘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왕 국장이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해서 중국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그동안에 중국과 무역과 관련돼서 여러 긴장감이 형성됐던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이번 조치가 처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반복해서 밝혀온 내용이죠.
예.
중국을 이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지적 재산권 무시 등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서 4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 교수를 나바로 교수를 이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요.
예.
역시 중국의 비판적인 윌버로스 월버 컴퍼니 회장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 상무부가 내린 결정은요,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첫 덤핑 판정이어서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요, 중국 현지에서도 이 양측이 우려해온 미중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덤핑 판정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미국이 작년 5월에 중국산 냉연 강판하고 철강 제품 일부에 대해서 각각 522% 또 451%다라는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요.
예.
한 달 후에 중국은 미국산 필름에 2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뭐 중국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지난달 11일에 주로 그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에요. 42%에서 5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하고 전화 회담을 했는데요.
예.
이스라엘 총리와 캐나다 총리, 또 멕시코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였습니다.
예.
오늘 인도 유력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에 인도 총리와 통화한 것이 미국 새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증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놓을 것으로 보고 향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걸로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 전화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이 어제 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는 전 세계의 산적한 과제를 함께 해결할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하고요. 테러와의 싸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같은 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어서 모두 총리의 연내 미국 방문을 초청했고요. 모두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네.
앞서 인도의 유력 매체가 미국 새 정부가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도 언론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유독 인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요. 모디 총리가 관료제 개혁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유세 도중에 인도에 보낸 찬사를 또 재조명했는데요. 예.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고위직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인도계 미국인 아지트 파이를 임명한 것을 미국 새 정부의 친인도 정책을 부어주는 단면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급부상을 경제하는데 미국과 인도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 인도가 최근 몇 년 새 이웃나라 그 중국하고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예. 지난해 6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요. 양측이 정기 합동군사훈련하고 군수지원협정에 합의했고요. 네. 미국은 인도의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가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예, 인도의 군사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죠?
예, 인도는 뭐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체계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이죠. 특히 막대한 인구, 또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뭐 정상회담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주요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네. 이제 인도 총리까지 하면 5명과 전화 통화를 한 건데 쭉 몇 면을 보니까 그 미국과 지금 당장 어떤 현안들이 있는 그런 나라의 정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이죠. 22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예. 중동 지역 현안을 푸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 재협상을 선언한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당사국 정상이죠. 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또 엔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하고도 전화 회담을 했고요. 예.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는요. 테러 공조와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또 이집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라서 지금 모든 시선이 백악관으로 쏠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내놨던 여러 공약들을 하나둘씩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에 당장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고요. 예. 취임 첫 주인 이번 주 들어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고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또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예. 또 오늘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조처를 취할 예정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25일 장벽 건설 등 국토 안보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예. 선거운동 시절부터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벽 건설에 8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한 뒤에 나중에 멕시코 정부가 내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 장벽 건설비를 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엔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하고 회담을 갖습니다.
한동안 계속 쟁점이 되겠군요. 이 네. 장벽 문제는. 그런가 하면 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의 행정명령일까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난민 수용을 4개월 동안 동결하고요.
예.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최소한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렇게 중동하고요. 아프리카 출신이 포함되는데요. 당국이 확실한 신원조회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이들 국가에서 오는 난민은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산납받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 오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지난 2015년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말을 해서 뭐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테러와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한해서 한 발 좀 후퇴했었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해 미국은요 8만 5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약 7분의 1인 12,500명이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민자 보호도 도시로 지정된 곳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처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이민자 보호도시의 협조를 강제하는 그 내용이 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민자 보호도시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예.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여러 대도시가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 기온은 0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4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한때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 6도, 장지인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북부 오후부터 눈이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0.5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이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우려 사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군사 활동입니다. 앞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되도록 빨리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TPP 탈퇴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TPP를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통화에서 인도는 세계적인 도전과제들을 대처하는데 미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우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경제와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올 하반기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으며 조만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분쟁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 설맞이 축하 행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 새 행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양국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높이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분쟁을 관리 통제하고 중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증진시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시리아 내 휴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감시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틀간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의 평화회담이 끝난 뒤 부분적인 시리아 휴전을 지지하고 6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단체들은 휴전 보장을 위한 이 같은 3자 감시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대변인은 이란과 러시아 등이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러시아가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공동성명에서 다음 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어제 에스토니아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러시아 제재 해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가능성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 수용을 일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난민의 유입을 4개월간 동결하고 이라크 등 여러 나라들 출신의 미국 입국을 적어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